학생의 어머님들하고, 일곱 번째 공부를 하는데요. 교재는 3강,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지난 시간에는 4강 마리아의 찬양했고요. 빠트린 3번을 이제 페이지 20페이지를 하는데, 제목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이 내용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한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점이 누구를 잉태하느냐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마리아의 찬양은 잉태하는 것 때문에 졸지에 끊처짐을 당하고, 비천한 자가 되고, 모든 남자들의 세계에서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게 되었다. 그 찬양이 낮은 자로서 찬양하고, 또그 찬양이 전쟁 요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오늘은 잉태된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분에 의해서 마리아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어머니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그 다음에 순서상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한 내용은 그걸 뒤엎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먼저 결정이 돼야 마리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니까 여자분들이 잉태할 수 있는 어떤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잉태 개념이 없거든요. 생명을 잉태한다는 그 개념에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자기 쪽에서 없어서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작 여자들은 창조주의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 개념으로서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 개념을,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 개념을 직접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알수 있어요. 남자들은 모르지만 그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잉태함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놈은 이제 내 자식이야. 이제 내 소유구나. 이게 아니라 생명을 탄생함으로 인해서 졸지에 말도 안 되게 도대체 이 신비로운 세계를 누가 창조했지라고 창조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뒤바뀌어졌어요. 분명히 자식을 낳았는데, 나보다 나중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누구를 보게 된다? 처음 있는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일단 그렇고. 자, 여기 9절에서 누가복음 1장 32절이 중요합니다. 32절이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 32절,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자, 여기서 제가 뿌린트 물을 찍어 복사해놓고 나눠주질 않았는데, 그 내용을 뭐를 실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먼저인가 다윗이 먼저인가, 이 논쟁이 예수님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건 사건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것을 제가 먼저 던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라 해가지고 어머니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 해가지고 순서상, 어머니, 아들, 순서상 어머니가 먼저고 아들이 뒤다. 이거는 묵시의 세계지, 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선악의 세계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애들한테 도저히 맑게 못 알아먹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마리아의 아빠는 누구냐?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딸을 낳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란 개념을 놓고 바리새인한테 시비를 겁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요. 보통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그 마태복음 22장에 예, 저쪽에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공방을 하다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22장 1절에서 임금님이 벌리신 혼인잔치 비유를 먼저 드시고 그러면 15절부터 22절 그러면 세금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낼 거냐 가이사에게 낼 것이냐 라고 저쪽에서 예, 그 책 잡으려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제목이 됩니다. 정치범으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책 잡는 그 하나의 빌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이 예, 서기관과 바리새파가 서로 부활이 이 개념이 틀렸죠. 그 다음에 34절에서 40절에서 어떤 개념이 크냐 큰 개명이 뭐냐 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4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대받아 치십니다. 다윗이 분명히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주지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 내용을 제가 마리아 이야기하고 연관이 시키느냐 하면은 마리아가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라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백이면 백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먼저 되신 예수님이 나중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시는 겁니다.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제물대로 오셨다. 그러니까 아들 개념은 큰 자 개념은 예,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합니다. 이미 큰 자로 오셔서요. 딸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딸의 몸에서 자기 딸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큰 자이기에 작은 자 되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아들 했을 때 이 시간 설명 좀 하려고 해. 예. 한 번은 어떤 교회 전세 그 되었는데 거기 학생에 이제 가르치다가 그 전세집 주인이 교회 안 다니다가 그 그냥 예. 그 전세집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잘 듣다가 한 가지 일로 걔가 반항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는 후레자식 같다. 왜냐? 지가 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왜 지가 하나님같이 행동하느냐? 지는 아들이 아니냐? 라고 아버지와 아들 그 개념으로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식 개념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신 창조주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죠.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느냐? 아들이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치셔서 제물 대신 모습을 아디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치셔서 죽여서 피 흘린 바 될 수밖에 없는 제물. 제물이란 말은 뭔가를 갖다가 사한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의도예요. 그게 뭐냐면 죄 아닙니까? 그래서 제물대로 어린 양 대신 제물되는 거예요. 제물. 이 죄의 심각성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번제물 개념으로서 예, 잔인하게 표현을 했는데 피 흘리는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제물되는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그 개념이 아니라 그걸 마리아가 보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제물을 보고 예, 전쟁 개념을 보게 되고 또 원수 개념을 보게 되고 높은 자 낮추고 낮춘 자 높이시는 주님의 일,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지금 1장 계속 못 넘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 탄생에 즉 창조에 육이 개입하는 것을 다 거부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을 다 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어머니를 강조해버리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팍 물에 빠뜨려야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과 연관이 됩니다. 물에 빠진 자만이 구원자가 필요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예,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육의 개념들을 다 분명히 선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마리아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가 다윗의 주인가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뭡니까? 결국 누가 먼저냐라는 거예요. 먼저 되신 분이 나중된 우리 인간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데 이걸 듣고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챙겼거든요. 행위 아닙니까? 챙기는 거. 행위. 믿었다라는 것을 그걸 딱 쥐고 있는 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뒤엎어버렸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라고. 그러면 아 그렇군요 라고 수긍을 하면 될 긴데 여기서 인간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내가 모르는 것을 네가 왜 알아? 라고 분노를 갖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틀을 깨트리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거기서 바리새인도 예, 더 이상 반박을 못했다라는 말은 자기들도 옳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입니다. 시인하는 꼴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모르는 걸 네가 왜 아느냐라고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화를. 바로 이런 의도에서 예, 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들을 예, 이 화낼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건지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턱대고 건지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예,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나누러 오시는 거예요. 나누러. 두 갈래로, 두 패로 나누어로. 자, 요런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주냐라는 그 개념을 제가 성경 구절을 뽑았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할 게 뭐냐면 베드로를 물에 빠뜨려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25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요. 네, 5분만에 설명 끝낼게요.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걷도록 허락하십니다. 허락해놓고 물에 빠뜨려요.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예수님의 믿음이 만나버리면, 빛과 빛의 만남이 되면, 누가 빛과 싸우러 오신, 전쟁을 하러 오신 분인 줄 베드로는 모르게 됩니다. 그냥 기적과 기적의 만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확 빠뜨려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반드시 물에 빠뜨려서 구원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물 속에서 봐야 됩니다. 아, 나의 빛이 누군가라는 것을 물 위에서 보면 안 돼요. 왜냐? 막먹거든요.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있고 예수님도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요? 근데 인간도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도 사랑이 넘치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사랑이 그게 거짓말인 이유가 풍랑을 딱 일으켜보니까 그 풍랑을 못 이겨요. 죽음을 못 넘어서요. 그래서 죽음 속에 빠뜨려야 돼요. 물 속에 빠뜨려서 물 속에서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속에 빠지지 않으면 베드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건질 자 없다라는 것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물 속에 지금 다들 빠뜨리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를 또 제가 구절을 올렸는데, 이거는 왜 올렸느냐 하면은, 그 개념인데요. 분명히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열매는 8월달이나 이렇게 여름에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추측하기로는 봄에 가가지고 열매 내라라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 겁니까? 봄인데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철도 안 됐는데 열매 내라라고 무화과나무하고 예수님하고 뭔가 대화를 하는 듯한 그 장면을 볼 때 웃기죠? 웃기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솔직하게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미친 행동이에요. 분명히 미쳤어요. 미쳤는데, 그러면 미쳤는 것이 계속 정당화되려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무화과나무는 거기에 반응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 열매를 내라고, 철도 안 되었는데 내라고 했을 때 못 내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뒤에 너는 이제 열매를 안 내었으니까 말라, 저주 받아라, 다시는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라, 바로 저주를 하니까 말라 비틀어졌어요. 앞에 것은 엉터리였는데 뒤에 것은 실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진짜로 벌어져 버렸어요. 이랬을 때에 인간의 순서 개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이 개념들이 다 깨어집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정당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마리아가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라는 개념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하고픈 이유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닙니다. 닭도 먼저도 아니고 달걀도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아, 그러면 닭이 후에네, 그리고 달걀이 후에네? 아닙니다. 닭과 달걀은 끼일 틈이 없어요. 나중도 예수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무화과나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왜 먼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명령에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명령보다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것이 먼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닭이냐 달걀이냐 그걸 먼저 따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든지 자기 자신이 먼저고 뭐든지 자기 자신이 나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 건방지게 죽으면 뭐 아무 소용 없다. 내가 죽는데 뭐 예수 죽고 나면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살려서 예수님이 먼저 되고 나중 대신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빼도 박도 못하게 부정 못하게끔 만드시고 둘째 사망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고방식이 예수님 먼저고 예수님이 나중이에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먼저고 나중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가치가 있다, 낄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가 예수님이다. No,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 공부가 사과의 마리아의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은 마리아를, 하와를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다라고 여자한테 모든 저주를,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먼저 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처음과 나중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남자와 뱀의 후손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이걸 제가 좀 복잡하게, 좀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피조물,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그 어머니됨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마리아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같은 입장이에요. 마리아는 마리아의 어머니니까 우리와 다르다.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물론 예, 처녀로서 예언된 대로 사람들과의 그 차이성은 있어요. 차이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차이성을 또 우리 저 천주교처럼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구원하는 그 모습을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기 딸의 뱃속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건져내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마리아가 봐버렸어요. 하나님 영광이 덮쳐가지고 그걸 봐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남들이 듣도 하지도 못하는 그 찬양, 기도를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의 구원자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 남들 같으면 부끄러워할 텐데 하나님을 임신했다고 얼마나 막 복된 여자다라고 기뻐하는지 그 정도로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공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